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던 백성이다. 자신들의 역사를 순환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순환을 당했지만 괴롭힘을 당했지만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나라고 1인칭 단수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대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이다.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괴롭힘을 당했지만 특별히 내가 또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우리 민족 전체는 곧 나의 고통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다 하는 말이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 국가로, 한 국가로, 나라로 성장하기 전인 아마도 애굽 시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민족 단위로 성장하기도 전에 그들은 순환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민족 단위로 등장하기도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회상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 백성은 작은 백성이었고 그래서 큰 민족에게, 큰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이었고 아직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연약하고 순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코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았다.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했던 괴롭힘의 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3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이 흙을 뒤엎으면서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내 이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어서 내 등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아픔과 핍박과 억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었던 그런 노동, 자신들의 생활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그런 끔찍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이겨서 그 악인들에게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셔서 불의와 그 악과 적들을 끊어주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묶어있는 그런 쇠사슬을, 아픔을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들의 통치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행동을 무한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장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폭력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고통과 괴롭힘도 있지만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광야에서의 그런 고생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변 나라들과 전쟁했고 싸웠고 그들에게 압박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변의 제국들에게, 강대국들에게 많은 위협을 받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까지 끌려갔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초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순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압제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인들을 끊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2절 후반부에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선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를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품어안고 용서하심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 질서를 본다면 그들을 품어안고 용서한, 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대자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하고 믿음을 선포하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6절에 보면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지붕 위의 풀을 비유적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지붕 위에 나는 풀이라고 하는 게, 지붕 위에는 땅이 깊지 않습니까? 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약간의 습기가 있다면 약간 살짝 자랄 수는 있지만 햇빛이 비치고 나면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지붕의 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 악인들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 성경에도 보면 이 다른 또 지붕의 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37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의 풀같다,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운명을 이렇게 지붕의 풀같다,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술을 먹고 흥이 막 나니까 못된 짓을 꾸밉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훔쳐왔던, 가져왔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그 벨사살 왕이 마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된 성물을 갖고 자기의 흥을 돕기 위해 술을 마시는 도구로 쓴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왕이 마주보고 있는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글씨를 쓰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죠. 저 글씨가 대체 무슨 의미냐? 어느 나라 말이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석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니엘이 불려오고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글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너희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그 저울의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랐다는 얘기죠.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그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왕은 그날 밤에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오방함이, 교만함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물을 가져다 술을 따라 맞고 그런 악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끊어버리십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지붕 위에 풀은 벨 가치도 없고 보관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이 악인들이 얼마나 무익한 자들인지,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운명은 지붕의 풀처럼 금방 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 베어봤자 그 베는 자 혹은 그 뱉던 풀들을 묶는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의 운명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악인은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도 무관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악인들의 파멸과 비참한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이 있었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을 허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인들을 계속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영적인 승리.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 말씀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의, 예수님의 방식의, 영적인 방식의 승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도 악인도 지붕의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없어지고 사라질 인생, 사라질 것들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아픔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절이 있었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마 고난인 기억이 있을 것이고, 아,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이 말씀과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